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군은 앞으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조준사격을 가하는 공세적인 방식으로 수색정찰 작전 개념을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는 북한군에 대해 과거 방송과 경고사격, 조준사격 순으로 대응해오던 수칙을 조준사격 하나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군은 또 비무장지대 수색정찰 작전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북한군이 수색정찰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없도록 불규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달 중으로 비무장지대 내 모든 수색로 일대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더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이 대북방송 확성기를 불시에 타격하는 등의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조건에 합의했다고 그리스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부 세부사항들은 좀 더 협상이 진행돼야 하지만 940억 달러 규모의 3차 구제금융 액수는 확정됐다고 그리스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앞으로 3년간 채권 매입 없이 재정 흑자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재정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는 14일까지 합의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리스 의회는 전날까지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전망입니다. 그리스는 오는 20일까지 유럽중앙은행에 35억 달러의 빚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국중앙은행이 오늘 위안화의 가치를 1.9% 평가 절하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위안화 가치를 시장 원리에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환거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종가와 주요 환율들의 변동폭을 반영한 중앙값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중국의 수출 규모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 이상 줄었다는 발표가 나온 뒤 이뤄졌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수출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1년 전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미 중서부 미주리주 퍼거슨시에 또다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스티브 스탱거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군수는 어제 경찰 차량에 총격을 가한 10대 용의자가 10건의 혐의로 기소된 직후 퍼거슨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퍼거슨시는 1년 전에도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흑인 등 소수계의 대규모 시위로 비상사태가 선포됐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브라운 사망 일주기를 맞은 지난 9일 수백 명의 군중들이 모인 행사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부상자가 나오면서 빚어졌습니다.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20대 청년이 중태에 빠졌고 경찰 차량에는 여러 발의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터키 전투기들이 오늘 남동부 지역 쿠르드 반군 표적 17곳을 공습했다고 터키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라크와 이란 접경 지역인 하카리주의 쿠르드 노동자당을 집중 겨냥했다고 터키군은 밝혔습니다. 앞서 쿠르드 반군들은 어제 시르나크주 군기지 등을 공격해 경찰관 4명과 군인 1명을 살해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달 새로운 테러 대응 계획을 발표한 뒤 터키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 지역 쿠르드 반군을 겨냥한 공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국경 지역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대상으로 한 공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주 쿠르드 반군에 대한 대응은 균형적이어야 한다며 공습 자제를 터키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오늘 하이데르 알라바디 총리가 제안한 정부 개혁안을 승인했습니다. 알라바디 총리는 앞서 지난 9일 부통령직과 부총리직을 없애는 등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지출 삭감과 부패 청산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알라바디 총리는 또 관리를 임명할 때 정당과 파벌에 따라 할당하는 관행을 줄이고 정부 관리들에 대한 경호원 규모를 줄이며 부정부패 조사에 다시 착수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최근 몇 주째 전기 공급 차질 등 공공서비스 부족과 부실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간혹 이 건물들이 숲처럼 들어서 있는 도심 한가운데요. 건물 옥상에 나무와 꽃이 숲처럼 가꿔져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일단 보기에도 좋지만은요, 일과 매연에 찌든 직장인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공 숲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같은 이유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작년에 실험을 했었습니다. 햇빛이 없는 좁고 갑갑한 우주선 공간에서 야채를 키워봤던 것이죠. 지구로 가져와서 조사를 해본 결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채소로 잘 자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에 다시 상추를 키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수확을 했는데요. 이번엔 우주정거장에 있는 미국인 우주인들이 우주선에서 키운 상추를, 그러니까 지구에서 400km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시식을 했습니다. 지구 밖에서 키운 채소를 지구 밖에서 사람이 시식을 한 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인데요. 미국인 우주인 3명이 이 상추를 먹어보더니 맛있다, 훌륭하다라는 감탄사를 연발하더군요. 이 모습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자꾸 파릇파릇 윤기가 흐르고 싱싱해 보이는 상추였습니다. 이 우주선에서 어떻게 상추를 키울 수가 있냐고요. 우주선에 이 흙을 퍼나른 건 아니었고요. 물에서 키우는 수경 재배 방식인데요. 씨를 뿌리고 햇빛 대신에 빨강, 초록, 파란 그 LED 빛을 쪼여줬다고 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주선 안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이유는요, 우주인의 감성에 도움이 되고요, 또 우주에 머무는 동안 식량을 직접 공급할 수도 있게 하고, 또 우주 방사선의 피해를 줄이는 등의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없는지 검사를 한다고 하네요. 이름이 붙은 건 아니지만은요, 나사표 상추가 나온 건데요. 일반인들이 먹어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우주 공간을 푸릇푸릇하게 만든 신선한 소식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3도에 비구름 꼈고요. 곳에 따라 빗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27도에 머물겠고요. 소나기 내릴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고요.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가끔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1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19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2도에서 31도,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1도에서 30도, 개성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21도에서 3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죠. Temptation이 부릅니다. Ain't too proud to beg. 감상해 보시죠. I know you wanna leave me, but I refuse to let you go. If I have to beg, plead for your sympathy, I don't mind, 'cause you mean that much to me. Ain't too proud to beg, and you know it. Please don't leave me, girl. Ain't too proud to plead, baby, baby. Please don't leave me, girl. Now I heard a crying man is half a man with no sense of pride, but if I have to cry to keep you, I don't mind weeping if it'll keep you by my side. Ooh, sweet darling, please don't leave me, girl, don't you go. Ooh, baby, baby.
in the pit of my heart, and each day it grows more and more. I'm not ashamed to come and plead to you, baby. If pleading keeps you from walking out that door, ain't too proud to beg, and you know it. Please don't leave me, girl. Ain't too proud to plead, baby, baby. Please don't leave me, girl.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버거슨 사태 일주기를 맞아 벌어진 항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 파격적인 학자금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는 소식, 또 콜로라도주의 한 폐광에서 천만 리터가 넘는 중금속 오염수가 유출된 가운데 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 중서부 미주리주의 작은 도시 퍼거슨에서요. 1년 전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10대 흑인 청년이 이 백인 경관에 총격을 받고 숨진 지 1년이 됐는데요.
네.
지난 일요일 브라운 사망 1주기를 맞아 벌어진 항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스티브 스탱어 세인트 루이스 카운티 군수가 어제 오후에 퍼거슨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참고로 카운티는 미국에서 주 다음 가는 행정구역인데요.
예.
이 그 아래 여러 작은 도시와 마을을 관할하고 있죠. 이 한국에서는 보통 카운티를 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일요일 시위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됐는데 밤이 깊어가면서 또 상황이 달라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요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그 여러 발의 총성이 들리더니 흑인 청년 한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크게 다쳤습니다.
네.
이 청년의 이름은 타이론 해리스로 밝혀졌는데요. 올해 18살이고 이 지난해 숨진 마이클 브라운과는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네, 이 해리스가 경찰을 향해서 먼저 총을 쐈다고 하죠?
네, 경찰 발표에 따르면요. 일요일 밤 시위대가 모여있던 그 퍼거슨의 웨스트 플로리산 거리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젊은이들 무리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용의자 타이론 해리스가 이 사복 경관들을 향해서 총을 쐈고요. 이에 경관들이 응사했다는 겁니다. 이 세인트 루이스 인근 노스우즈 검찰은 어제 해리스에게 이 경찰 공격 혐의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 존 벨마 세인트 루이스 경찰국장은 경관에게 총을 쏜 사람들은 시위자들이 아니라 범죄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해리스의 아버지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경찰 당국의 발표는 거짓투성이라면서 아들은 총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달아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지만 시위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이 경찰 발표에 이, 동조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시위대와는 아무 상관없는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 있다가 이, 말썽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시위 지도자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당국의 결정 역시 비판했는데요. 이 경찰이 강경하게 나오면 오히려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경찰이 이 많은 사람을 체포했다면서요.
네, 유명한 민권운동가이자 작가인 코넬 웨스트를 포함해서 이 세인트루이스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든 이 5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네.
또 어제 오후에 그 차가 많이 밀리는 퇴근 시간에 퍼거슨 인근의 주요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던 60여 명도 체포됐는데요. 어제 이 퍼거슨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이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시위자들이 이날을 시민 불복종의 날을 선포하고 그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비상사태까지 선포됐는데요. 어젯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밤 10시가 지나자 경찰이 도로에서 물러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체포하긴 했는데요.
네.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큰 폭력 사태는 없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당국은 퍼거슨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긴 했지만 그 야간 통행금지령까지 내리진 않았습니다.
네. 지난해 퍼거슨 사태 때문에 법무부가 자체 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법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이 이번 폭력 사태를 규탄했는데요. 예. 이 폭력은 평화적인 시위의 그 메시지를 흐리게 하고 평화적 시위를 보호하려는 경관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이 닉슨 미주리 주지사는 시위자들에게 이 평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일주기를 맞은 퍼거슨 사태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10대 흑인 청년이 이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서 숨진 사건입니다.
네.
이 마이클 브라운은 당시 그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요. 데럴 윌슨이란 경관의 검문을 받다가 이 총에 맞은 겁니다. 이 윌슨 경관은 당시 위협을 느껴서 이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배심은 정당 방위를 인정해서 윌슨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러자 분노한 주민들이 이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이것이 또 폭동으로 번지면서 현재 비상사태가 선포됐었습니다.
네.
또 이에 따라서 미국 법무부가 자체 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퍼거슨 시 당국과 경찰에 이 흑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이 만연하다는 점을 확인하긴 했지만 윌슨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대배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파격적인 학자금 지원 방안을 공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 학자금 지원과 학자금 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년간 3,500억 달러의 연방 재정을 투입한다는 공약인데요.
네.
어제 뉴햄프셔주에서 열리는 유세 현장에서 직접 공약을 발표하고 성명했습니다.
예.
설명했습니다.
예, 예. 3,500억 달러면은 엄청난 금액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네, 우선 그 4년제 공립대학의 학비를 낮추고 2년제 전문대학은 학비를 무료로 하고 또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방정부는 각 주가 이 대학 등 고등교육에 더 많이 지원하고 또 주립대학이 학비를 내릴 수 있도록 2천억 달러를 투입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각 주가 나서서 4년제 주립대학에 그 대출 없는 학비를 보장하고 또 2년제 대학의 공짜 학비를 추진한다면은 그 주들에 대해서 연방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현재 학자금 대출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미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 있고요. 또 졸업생들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차별화된 대출 상환 계획을 이행하면 되는데요.
네.
대출금 한도는 소득의 10%로 한정되고 20년이 지난 후에 남은 대출금은 면제받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클린턴 후보가 대대적인 학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그만큼 미국의 학자금 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이 진 학자금 대출금은 총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예.
이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 규모보다도 더 큰 액수입니다. 반면에 4년제 공립대학의 학비는 10년 전에 비해서 42%나 올라서 가정마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만약 클린턴 후보의 공약이 시행된다면 2,500만 명의 학자금 채무자들이 평균적으로 2천 달러의 대출금을 절약하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클린턴 후보의 이번 방안이 공립대학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 사립대학 중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비율은 높지만 이 기부금이 그다지 많지 않은 대학교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보조금을 통해 학비를 낮추고 졸업률을 높이는 데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클린턴 후보가 이 3,500억 달러의 지원금을 어떻게 충당한다고 하죠?
네. 그 부유층에 대한 항목별 세금 공제 한도를 낮춤으로써 재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방안은 오바마 대통령도 수년 동안 연간 예산안을 낼 때 제안해왔던 건데요.
네.
미 재무부는 만약 부자들의 항목별 세금 공제 한도를 실제로 낮춘다면 10년간 6천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학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은 대선 후보가 클린턴 후보가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 후보이자 또 클린턴 후보보다 더욱 진보적인 행보를 보이는 버니 샌더스 후보는 지난 5월에 4년제 공립대학의 학비를 아예 없애는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샌더스 후보는 여기에 매년 연방 재정 7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헤지펀드나 투자회사,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사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 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해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 후보들은 다른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를 비롯해서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온 전현직 주지사들의 경우 주립대의 지원을 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이처럼 공화당 후보들은 대부분 학자금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연방 정부가 부담을 지는 걸 꺼리는데요. 어제 클린턴 후보가 이 같은 학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결국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대학 교육비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의회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뭐 실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인들의 학자금 부담이 이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폐광에서요, 오염수가 유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콜로라도주 남서부의 골드킹 폐광에서 흘러나온 중금속 오염수 약 300만 갤런이 강으로 유출됐습니다. 이 300만 갤런이라고 하면은 약 1100만 리터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네.
지금 빠른 속도로 강을 타고 흘러가고 있는데 이 오염수에는 비소와 수온, 납 등이 포함돼 있어서 이 환경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애초 발표 내용보다 유출량이 이 3배나 많은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100만 갤런이 유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미국 지질연구소의 하천오염 측정기를 사용한 결과 300만 갤런이 유출됐다고 일요일에 다시 정정 발표했습니다.
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미국 환경보호청 직원들이 그 환경 정화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그 환경보호청의 연구 감사팀이 이 콜로라도주 남서부 실버톤에 있는 골드킹 폐광에서 폐수가 누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직원들이 무심코 그 광산 갱도의 벽을 붕괴했는데
네.
갑자기 주황색의 끈끈한 폐수가 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폐수가 시멘트강을 지나서 애니마스강을 타고 하류 지역으로 흘러간 겁니다.
네. 저도 이 오염된 애니마스강의 사진을 봤는데요. 완전히 주황색으로 변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오염수는 1분당 약 8km의 속도로 애니마스강을 타고 남쪽으로 흘러가면서 강을 주황색으로 뒤덮고 있는데요. 유출 시작 지점으로부터 약 160km 떨어진 뉴멕시코주의 파밍턴과 아즈텍 지역 등은 이미 지난 금요일 애니마스 강으로부터의 취수를 막았다고 지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수가 이렇게 대량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환경보호청은 이 오염수가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에 어떤 해를 주게 될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출 이후에 오염수가 굉장히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이 강물을 마시는 동물의 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청은 애니마스강 지역 주민에게 이 우물물을 마시거나 목욕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요. 또 충분한 식수를 비축해 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 콜로라도주와 뉴멕시코주는 애니마스강 인근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이 정부 차원에서도 주민과 지역 사업체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네, 이 오염된 강의 정화 작업은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네, 환경보호청은 정화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아직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아직 인근 지역의 수질 검사 결과도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이 최소한 오는 18일까지는 이 애니마스강 물을 그 식수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이 한동안 식수난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 큰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현재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캘리포니아주는 미 연방재난관리청으로부터 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 산불 지역에 긴급 자원을 동원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오늘은 미국에서 이렇게 대형 산불이나 허리케인 등 이 자연재해가 닥칠 때마다 이 현장을 진두지휘하면서 복구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 연방재난관리청은요. 사실 저희 BOA 방송국과 멀지 않아서요. 출퇴근하면서 늘 보게 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재난관리청이 늘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예,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지만요. 이 건물 안 직원들은 사실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재난관리청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일도 하지만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관리하고 또 대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미 연방재난관리청은 영어로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라고 하는데요. 영어 명칭의 첫 자를 따서 FEMA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예, 이 FEMA는 국민이 모든 재난 상황을 적절히 대비, 방지하고 대응하며 또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 주 임무로 삼고 있는 연방정보기관입니다.
네. 연방재난관리청이라고 하면 재난 현장에서 FEMA라고 적힌 작업복을 입고 복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만 생각했는데요. 그런 현장 업무가 다가 아니군요.
맞습니다. 이 연방관리청의 목표는 미국을 A Nation Prepared, 그러니까 준비된 국가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사후 복구 역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선도하는 겁니다.
네.
예, 이를 위해서 FEMA는 미국을 총 10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이 지역마다 지부를 세웠는데요. 세부적으로 지역을 관리하고 또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예,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또 비상 구급 상자 마련하기 운동 같은 걸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연방재난관리청이 창설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예, 지난 1979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탄생했으니까 이제 한 35년 정도 되겠네요.
네.
예, 하지만 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난을 대비하는 논의는 1800년대 초부터 있었습니다. 재난관리 연방이 개입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1803년 뉴햄프셔주의 포츠머스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인데요.
네.
예, 연방 차원에서 화재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처음 제정된 겁니다. 이후 약 100여 년간 지진이나 화재, 홍수,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100건 이상 만들어졌습니다.
네. 예, 하지만 당시에는 책임지는 기관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이 정부의 지원이 통합적인 계획에 따르기보다는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1979년에 카터 대통령이 당시 분산돼 있던 정부 부서의 권한과 인원을 모아서 이 연방재난관리청을 창설한 겁니다.
네.
예, 당시 연방화재 방지 및 통제처, 또 국가기상대비프로그램, 그리고 주택도시개발부 산하 재난지원부 등이 다 연방재난관리청으로 흡수되면서 미국의 재난관리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게 됐고요. 1988년에 로버트 스태포드 재난구호 및 비상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연방 차원의 재난구호 지원을 이 연방재난관리청이 총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연방재난관리청이 국토안보부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01년이었죠. 이 미국의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남긴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 미국은 긴급 상황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또 동시에 국가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네.
예, 따라서 미국 연방정부는 2002년에 국토안보부를 창설하면서 기존의 22개 부서와 조직을 통합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도 그 다음 해인 3월에 국토안보부 아래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난관리청이 이 자연재해뿐 아니라요, 테러 같은 인위적인 재난 상황도 관리를 하게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재난관리청의 테러 대비와 대처 임무를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게 되고요. 연방재난관리청은 국토안보와 관련한 재난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위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됐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재난재해 상황을 관리하는 연방재난관리청, 규모도 많이 커졌을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 기준으로 이 연방재난관리청 직원 수가 1만 5천 명 가까이 되는데요.
네.
예, 이 직원들은 이 워싱턴 DC에 있는 본부와 전국 10개 지부에 흩어져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또 이 비상사태 훈련센터와 국내 대비 및 훈련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연방재난관리청이 미국의 자연재해나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긴 합니다만 종종 논란의 중심이 됐던 때가 있죠.
네. 지난 2005년 8월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인 카트리나는 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히는데요.
네.
예, 당시 사망자만 해도 1,800명이 넘고요. 그런데 연방재난관리청이 초기 대응에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고 결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이 사임까지 하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네.
예, 이후에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6년 10월 포스트 카트리나법으로 불리는 이 재난관리개혁법안에 서명하게 되는데요. 이 법은 재난관리청장을 부장관급으로 격상해서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명시했고요. 또 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해서 재난 관리 업무를 재난 연방 재난관리청이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 와서도 대형 자연재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2012년 10월 말에 미 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였는데요. 카트리나 이후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카트리나 때와는 달리 재난관리청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결국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연방재난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가면은 이 한국어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무슨 말인가요?
예, 연방재난관리청은 이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죠. 당연히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예, 미국 센서스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2,100만 명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연방재난관리청이 이들을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20개가 넘는 언어로 접속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예, 여기에 한국어 사이트도 포함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이 한국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네.
예, 어떻게 재해나 재난을 대비하는지 또 재해 발생 후에 도움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이 한국말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예, 연방재난관리청은 또 전국 각 지부에도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과 또 수화를 하는 직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 자료 등까지 갖춰놓고 있는데요.
네.
연방재난관리청은 이 언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5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로 가보겠습니다. The Shirelles가 부릅니다.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감상해 보시죠.
Tomorrow.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섯 번에 걸쳐서 미국 HBO 방송에 제작한 텔레비전 영화 존 애덤스 소개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명이자 제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의 생애를 소개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 그리고 독립한 뒤에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는 과정을 아주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예, 그럼 오늘부터는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주제를 다룬 영화 소개해 주셔야겠죠?
네, 이제부터 19세기 미국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19세기 미국 역사라고 하면 역시 노예제도하고 남북전쟁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먼저 노예제도의 실상을 그린 영화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미국의 거장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지난 1997년에 감독한 영화 아미스타드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 음울한 배경음악과 폭풍우 치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영화는 확대된 흑인의 얼굴로 시작한다. 첫 장면의 주인공은 노예선 아미스타드에 갇혀있는 흑인 싱케로. 싱케는 손으로 배 밑바닥에 박혀있는 못을 빼내려고 애쓴다. 싱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마침내 못을 빼내고 이 못으로 자신에게 채워진 족쇄를 푼다. 이어 싱케의 도움으로 사슬에서 풀려난 흑인들은 배 밑에 있던 무기를 가지고 갑판 위로 올라온다.
이 영화는 스페인 선적의 노예선 아미스타드에서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던 것이었을까요? 이와 관련해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마커스 레디커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The year is 1839 off the east of Cuba.
그때가 1839년이었고요. 위치는 쿠바섬 북쪽 해상이었죠. 배 이름이 라 아미스타드였는데 스페인 말로 우정이란 뜻이에요. 배는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의 아프리카 서부 시에라리온 남부에서 끌려온 흑인 53명이 실려 있었죠. 남자 49명에 여자아이 3명을 포함해서 아이가 4명 있었어요. 원래 이 배는 쿠바 아바나에서 출발해서 쿠바 섬 안에 있는 다른 사탕수수 농장으로 갈 참이었는데 항해 도중에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선장을 포함해 선원 대부분을 살해한 흑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몰 수 있는 두 명만 살려둡니다. 한편 흑인들의 우두머리인 싱케는 선원들을 위협해 고향 아프리카에 있는 해가 뜨는 동쪽으로 배를 몰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선원들의 농간으로 흑인들이 엉뚱한 상황에 부닥치는데요. 다시 마커스 레디커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There were two slave owners on board, a man named Jose Ruiz and another named Pedro Montes.
선원 중에서 쿠바 출신 선원 두 명, 호세 루이즈와 페드로 몬테스가 목숨을 건졌는데 이들은 항해 지식이 없는 흑인들을 속여서 배를 아프리카가 아니라 미국 북부 해안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가다가 결국 물하고 식량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흑인들은 배를 세우고 몇몇이 뭍으로 나아가죠. 당시 흑인들은 자신들이 아프리카에 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그곳은 미국 뉴욕주의 롱아일랜드 해변이었습니다.
결국 아미스타드 호에 있던 흑인들은 미국 해군에게 발견돼 모두 체포된다. 미 해군은 아미스타드 호를 코네티컷주 뉴 런던으로 끌고 가고 흑인들은 모두 뉴 헤이번에 있는 감옥에 갇힌다. 그리고 살아남은 선원들의 증언으로 흑인들은 모두 기소된다.
They were first detained by officers of a survey brig off the coast of Long Island. They were conveyed to New Haven under what authority I don't know and given over to the local constabulary.
노예선에 타고 있던 흑인들이 체포돼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이 주변에 퍼진다. 이 소식은 백인 루이스 테판과 흑인 테오도어 조드슨의 귀에도 들어가는데 노예제 폐지론자인 두 사람은 소식을 듣고 법정에서 흑인들을 돕기로 한다.
If it please your honor, the bench recognizes District Attorney Hollaberg. I would like to present the court, your honor. With the charges of piracy and murder against the accused,
아미스타드에서 체포된 흑인들에 대한 재판이 뉴 헤이번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지역 검사는 흑인들을 살인과 해적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히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Your Honor,
Mr. Secretary.
Your Honor, I am here on behalf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검사가 기소 내용을 한창 설명하고 있을 무렵 한때의 신사들이 법정에 들이닥칩니다. 이들 일행 가운데 한 명은 바로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존 포사이스였습니다.
Representing the claims of Her Majesty Queen Isabella of Spain as concerns our mutual treaty on the high seas of 1795.
미국 주재 스페인 대사를 데리고 법정에 나타난 포사이스 국무장관은 아미스타드 사건에 대한 마틴 벤 뷰렌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한다.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 측에서 스페인 선적인 아미스타드 호에 있던 흑인들이 스페인 재산이라고 주장했다면서 1795년에 미국과 스페인이 맺은 조약에 따라 이 흑인들을 모두 스페인 측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벤 뷰렌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Them slaves belong to me and my mate, Your Majesty.
Your Honor, I have not yet met the... Who be you two gentlemen?
We, Thomas R. Gedney and Richard W. Meade, whilst commissioned U.S. naval officers, stand before this court as private citizens.
그러자 이번에는 미 해군 장교 두 명이 배와 흑인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다. 아미스타드를 나포한 군함에 있던 미 해군 장교 토머스 게드니와 리처드 미드가 개인 자격으로 배와 배에 있던 화물이 모두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Your Honor! Here are the true owners of these slaves.
Order
on their behalf and in possession of a receipt for purchase executed in Havana, Cuba, June 26, 1839.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미스타드 호에서 살아남은 호세 루이즈와 페드로 몬테스도 법정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1839년 6월 쿠바 아바나에서 흑인 노예들을 사들였다는 서류를 제출하며 배와 흑인들을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Mr. Tappan, how do you do, sir? My name is Roger S. Baldwin, attorney at law. Real estate attorney. Oh, real estate inventory is another desirable asset, sir.
노예선과 흑인 노예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체가 셋이나 등장하면서 재판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로저 볼드윈이 등장해서 테판과 조드슨을 돕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젊은 변호사 볼드윈이 흑인들을 그저 배에 실린 화물로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볼드윈은 화물과 관련된 송사를 전문으로 하는 자신이 이 재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하는데요.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엘티스 교수는 당시 이런 생각이 미국 사회에 드문 게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Exactly so. It's human beings were a commodity, at least African human beings.
당시엔 아프리카 사람은 commodity, 즉 화물이나 원자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배에 태운 흑인 노예들은 승객이라기보다는 화물로 취급했고요. 노예들은 화물 취급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팔려다녔죠.
재판이 수월하게 끝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 테판과 조두스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달려가 거물급 정치인의 도움을 청하기로 한다. 두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을 지낸 존 퀸시 애덤스였다.
Adams?
Yeah, what?
As an advocate for the abolition of slavery, will you help us?
I'm neither friend nor foe of the abolitionist cause. No, I won't help you.
존 퀸시 애덤스는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의 큰아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존 퀸시 애덤스는 아버지처럼 노예제도를 반대했다. 테판과 조두스는 전직 대통령이자 현역 연방의원으로 노예제도 반대론자인 애덤스가 자신들을 도와주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존 퀸시 애덤스는 자신이 노예제 옹호론자도 폐지론자도 아니라면서 두 사람의 요청을 거절한다. 애덤스는 재판을 둘러싼 논쟁이 자칫 미 합중국을 내전으로 몰아갈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네, 자, 큰 힘이 돼줄 걸로 믿었던 존 퀸시 애덤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판과 조두스는 결국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로저 볼드윈을 고용해서 법정 투쟁에 나섭니다.
자, 오늘은 영화 아미스타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 소개되나요?
네, 다음 시간은 영화 아미스타드 두 번째 시간으로 변호인단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흑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sap one's energy. To sap one's energy입니다. 제가 얼마 전 워싱턴 DC에서 애덤과 애덤의 부인을 우연히 만났는데요. 이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Adam and his wife were in town and they shared with me how they have a heart for Koreans. 제가 미국의 소리 방송이 북한에 방송된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북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sap one's energy입니다.
And if you had some encouraging words for our North Korean teens or college students, what would it be?
Continue to work hard, continue to remain hopeful, and don't let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your energies.
Yeah, not letting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our energy. That's wonderful. Thank you.
Be persistent. Don't give up. Have hope. And it'll come.
애덤은 북한 청취자 여러분께 continue to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 continue to remain hopeful,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don't let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your energy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하면 let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순간의 좌절감이 sap your energy, 당신의 힘을 빠지게 하지 don't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순간의 좌절감으로 인해 너무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는 뜻이죠. 오늘의 영어 표현 sap one's energy인데요. sap, S-A-P, sap은 명사로 나무의 진액이라는 뜻이고요. 동사로는 drain away, 약화시키다, 힘 등을 소진시키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To sap one's energy means to slowly drain their energy out of them, like sap runs slowly out of a tree. Sap one's energy, 힘을 빼다, 약화시키다, 소진시키다는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f you had some encouraging words for our North Korean teens or college students, what would it be?
Continue to work hard, continue to remain hopeful, and don't let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your energies.
Yeah, not letting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our energy. That's wonderful. Thank you.
Be persistent. Don't give up. Have hope. And it'll come.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운동장에서 너무 많이 뛰지 마. 저녁에 행사 있는데 진을 다 빼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Don't run around too much in the field. You're going to sap your energy for tonight's event. Don't run around too much in the field. You're going to sap your energy for tonight's event. 오늘의 영어 표현, to sap one's energy, 힘을 빼다, 진을 빼다, 힘을 소진시키다, to sap one's energy.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 의 Jennifer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The OJ's가 부르는 Backstabbers 들으시고요. 잠시 후 News Today 3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9년 8월 11일 오늘
And it's an event that has held man's fascination for ages and come Tuesday India will witness the last total solar eclipse of the century.
20세기 최후의 우주쇼라고 불리는 개기일식이 대서양 서쪽에서 시작해 인도 벵골만에서 사라질 때까지 약 2시간 반에 걸쳐 세계 각국의 하늘에서 펼쳐졌습니다. 개기일식은 해와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일시적으로 태양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1999년 오늘 개기일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은 한낮에도 밤처럼 어두워지는 진귀한 광경을 볼 수 있었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태양 주위의 하얗고 밝게 빛나는 코로나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유럽에서는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관광객과 구경꾼으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일시적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 근처에서 시작해 대서양을 건너 인도 벵골만에서 사라진 1999년 오늘의 개기일식은 20세기 최후의 개기일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92년 8월 11일 오늘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의 크루기지에서 아리안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00년대에 선진국 대열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과학진흥과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별 1호는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와 영국 서리대학교와의 기술협력으로 제작된 한국의 최초 과학위성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위성을 우주공간까지 올릴 수 있는 발사체와 우주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의 발사장을 빌려야 했습니다. 예상 수명이 5년인 이 우리별 1호의 실험 과제는 전송 통신 실험과 지구 표면 사진 촬영 실험, 또한 우리말 방송 실험과 우주 환경 실험 등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별 1호 발사의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25번째로 위성 보유국이 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